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고요. 4장 5절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낯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동상 하나 있습니다. 찰징 불이라고 하는 동상. 여러분도 많이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유명한 동상입니다. 황소는 주식시장에서 오름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1987년에 세워졌는데요. 그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렸던 주가 대폭락의 날이 있었는데 이날의 충격을 딛고 시장이 빨리 좀 회복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작되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동상은 이 월스트리트의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동상이 되었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동상은 사실은 이 차징불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차징불만큼 유명하진 않고요.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이 차징불 못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영상은 지난 2017년에 이 차징불 앞에 세워진 작품 The Fearless Girl, 두려움 없는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201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그해 3월 7일 세계 여성의 날에 세워진 작품입니다. 앞선 차징불이 물론 미국의 주식시장 뭐 경제 상황을 그렇게 의미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는 강한 남성상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Fearless Girl은 남성 우월주의 세상에 맞선 어떤 당당한 여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작되어 설치됐다고 합니다. 동상의 작가는 비스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비스발은 소녀상이 아주 투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는 만들었지만 당차고 용감한 소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는 이로 이 작품의 의미를 아주 크게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임시 설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두고 그간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 소녀상의 당찬 모습과 또 그 의미에 충분히 공감한 많은 이들이 뉴욕시 당국에 설치의 연장을 청원했고 그리고 그 결과 소녀상은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맞은편 자리로 이동하여 여전히 전시 중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뉴욕 증권거래소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이 두려움 없는 소녀상 이제는 어떤 사회적 평등이란 주제를 넘어서 세상의 기득권,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없고 당당한 그러한 이들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소녀상에 대한 이 칼럼을 읽어보다가 문득 원래 이 동상이 지금 보여내는 의미는 우리들의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겁없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 온갖 역경에도 내 속에 있는 것 지켜 굴하지 않을 사람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 없이 세상을 당차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곧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허덕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겁없이 당당히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요즘만의 일은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그리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의 동역자였던 데마 역시도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는 자는 거친 세상의 도전에 늘 직면해 왔었고요. 그리고 늘 그 가운데 좌충우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답은 명징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생은 세상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응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그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기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의 기운을 죽이지 말라로 번역되어져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운을 내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의역해 본다면 주님이 누군가에게 너희 기죽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럼 누구에게 또 무엇에 기죽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스바냐서는 매우 강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가장 혼란했을 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물론이었고요. 폭군들의 폭정이 아주 강력했을 때 사람들 허덕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곧 당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더랬죠. 고통과 징계의 때 모두가 두렵고 떨릴 때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죄악된 시대에도 믿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세상 여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사는 인생들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절대 기죽지 말라고요. 세상이 악하고 강성해서 내 징계의 때는 곧 올 것인데 하지만 너희는 기운 내어서 세상 살아가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9절에서 이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공의로서 구원과 심판이 각각에게 주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는 자는 그 때가 있음을 알고 또 믿기에 그래서 더더욱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기쁨과 감사함에 찬양하는 인생 되어집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도 주님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이처럼 기뻐하며 당차게 세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고 겁없는 존재로서의 의미는 여러분 작은 소녀상에서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론적인 가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먼저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린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으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려면 우린 세상에 승리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기죽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물질의 만능주의, 도덕적인 부패, 육체적인 쾌락, 권력의 남용, 기술의 발전, 공동체의 해체 등등등 거칠고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주눅들고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으로 세상에 당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 먼저 살펴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의 과정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수와 복음은 급속히 전파되었죠. 네, 본문 이전인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남자만 5천명 넘었다고 그리 기록할 정도니 정말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그렇듯이 이것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오늘 예수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와 복음의 전파에 그 증가는 막지 못합니다. 아무튼 산헤드린 공의회로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공의회원들의 그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당시의 장면과 질문을 기록하지요. 여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별뜻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나름의 장면의 묘사입니다. 이거 그냥 사람 가운데 세우고 둥글게 서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은 마치 콜로세움과 같았습니다. 심판관들이 만들어놓은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끌려온 이들을 내려다보았고요. 공의회원들도 둘러서 앉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피고로 끌려온 이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높게 보여서 그들이 압도당하게끔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이들의 질문은 또 상당히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너희라고 부르죠. 한글 성경에서는 별뜻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휘메이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휘메이스의 뜻은 직역하면 너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보면 공의의 재판관들이 매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감히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무시하며 부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7절 말고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이 공의회원들의 무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매우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절 중반 보십시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하지요. 공의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의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육적 배경의 전무함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능력을 발휘하여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직전 사도행전 3장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화 안진뱅이를 치유해 준 사건이 직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같은 사실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이들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이들의 질문 이후에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일어나는 이 장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당당해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2절까지요. 베드로는 매우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행한 모든 이 능력은 오직 예수로부터 왔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에 모여있던 이들이 놀랍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언변에 매우 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움의 기회라고는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을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의 언변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시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헬라어는 파르레시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르레시안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조리 남김없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사람들 모였을까요? 당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였겠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을 듣고서 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회원들과에 대해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아마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지식이라고는 전무했을 그들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고작 물고기 잡는 게 전부였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는 건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할 만한 배경을 그때 당시에는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입니다. 공회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꿈도 못 꿨을 성령이요. 늘 구약의 말씀만 보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지식에 따라 짜맞춰서 말씀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은 전혀 알 길 없었던 성령 말이죠. 그 성령이 무지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지혜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분명히 무식자였으나 성령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세상에 둘도 없는 영적인 지혜 있는 자 되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얻은 이 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사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12절까지의 설교를 잘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차고도 넘칠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온전히 영접하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어 살아나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늘 애써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실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과연 내놓으며 당당해질 수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면 우린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내게 주어진 성령 잘 모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과 맞서며 믿음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필요한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우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이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었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원래 인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건축자에게 쓸데없이 버림받은 돌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음 당하실 터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시고 만민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 살아갑니다.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의 연결성입니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이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없는 성령의 충만함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 없는 말씀의 충만도 없습니다.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죠. 거기에서 몇몇의 제자들 만납니다. 근데 그들과의 대화 중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희 침례 어떻게 받았니? 저희는 요한의 침례만 합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리 기록하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말씀의 흥황이 에베소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석 달간 에베소에 머물며 말씀 가르칩니다. 그리고 2년간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이 말씀에 충만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이 말씀에 갈급합니다. 내 안에 성령 일하지 않으면 말씀 안 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1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119편 8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나의 삶 해야 할 일 얼마나 많고 육신은 얼마나 곤비합니까? 말씀을 읽을 동기, 성령의 충만함 없고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말씀 왜 이렇게 못 읽나 되돌아볼 다른 밖에 이유 없고요. 내 안에 성령 옅어지면 말씀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든지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갈급함과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죠.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과 그 말씀의 충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고요, 지속되어서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그 근원들, 우리 가운데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일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우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합니다. 사내들인 공유에 베드로와 요한 결국 풀어주죠.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명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변한 것도 보았고, 또 심지어 예수 능력에 힘입어서 나음을 입은 안준뱅이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베드로의 말에 부정할 것 없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무죄를, 또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로 믿음의 직접적인 증거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믿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구체화하여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린 세상에 당당할 수 있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누구도 부인치 못할 믿음의 증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어 보일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확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연차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비춰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자기가 이해치 못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잘 돼야 합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차고도 넘치는 것,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내야 저들이 예수에 관심 갖지 않고 저들이 말씀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내 삶이 허덕이는 거 보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이 지쳐가는 거 보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따라온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살아가는 모습에 저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지 못하고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믿음의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큰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 정도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당당한 삶을 살아내 세상에 예수와 복음을 외쳐 선포하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 없으되 성령 충만 있게 하시고 말씀 또한 가득하게 하셔서 주를 모셔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